그 라틴어 성경 시편 110편은 딕싯 도미누스, 주께서 말씀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본문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주는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성부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고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주님의 원수들, 그 사탄과 그 추종자들의 머리를 발로 밟기까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 주님께서 사탄과 그 추종자들을 발로 밟고 그들을 굴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른편, 하나님 우편이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고대 사회에서 어떤 이의 우편에 앉는 것은 영광의 자리에 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식탁 초대 시에 주인의 오른쪽에 앉는 것은 특석에 앉는 것을 의미합니다. 왕의 오른쪽에 앉는 것은 단순한 영광 이상의 자리에 앉는 것으로서 왕의 통치를 왕과 함께 한다는 의미를 지녔습니다. 왕의 위엄과 권위에 참여한다는 것을 의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께 대하여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9절 이하의 말씀에서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지상에서 멸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까지 높여주신 그리스도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거절과 미움, 체포와 매맞음,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죽음에서 일으키시고 부활하게 하시어 하늘에서 영접하시고 원수들로 하여금 주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지게 할 때까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있어서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신 주님이십니까? 간혹 어떤 사람은 자신도 모르게 자기 자녀를 자기가 섬겨야 할 가장 소중한 대상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만 잘 되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집안의 미래가 보장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도 간혹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는 경우가 훨씬 더 많으며 기대했던 대로 되지 않으면 본인에게나 가족 모두에게 더 큰 상처가 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는 너무 잘나가는 남편을 나의 우상으로 섬기는 경우도 있고 자기 아내를 또 그렇게 여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자기 나름대로는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겠지만 결코 그들이 우리의 우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까? 주의 백성들은 누구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까? 우리가 헌신해야 할 분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사탄과 그 추종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발밑에 굴복할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세상 모든 권세를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실 왕이시요 그리스도시요 구세주이심을 믿고 그분께만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해야 합니다. 결코 사탄을 추종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어떤 사람도 추종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잘생긴 연예인들을 추종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돈을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오직 부활하신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2절 말씀처럼 주의 권능의 규를 가지시고 원수들을 다스리십니다. 권능의 호를 가지시고 원수들을 다스리십니다. 원수들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의 모습은 마치 3절 말씀처럼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새벽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과 같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조금도 흠도 티도 없는 거룩한 옷을 입고 새벽이슬과 같은 깨끗하고 순결한 영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도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모든 원수들을 발로 밟으며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110편처럼 신약성경에 많이 인용된 시도 없습니다. 초대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구약성경의 구절로 시편 110편을 가장 많이 인용하였습니다. 다윗과 같이 위대한 성군이 주님이라고 부르신 분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이 신약성경의 기자들이 이 시를 인용한 이유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잘 아는 이 고대의 시 한 편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제자들은 입증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시편 110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영역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한 왕과 한 왕과 관련시키고 있습니다. 이 왕은 장차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맡은 왕으로 선택되어 세움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시온이 왕국의 중심이요 여기서 행하는 그의 정치는 모든 원수들을 굴복시킵니다. 그가 이 나라의 주권을 침략하는 모든 원수들과의 싸움에 나갈 때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속속 일어나서 비록 이 전쟁에서 새벽 이슬처럼 쉬 사라진다 할지라도 주저하지 않고 주와 함께 나아가 싸우겠다는 결연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왕인 동시에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아론의 혈통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 계통을 따라 된 제사장입니다. 그는 옛날 멜기세덱의 제사장 반열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는 이 나라를 대적하는 적들이 일어나 전쟁을 시작해 와도 모든 왕들을 처부수고 길가에 시원한 시냇물로 타는 듯한 목을 축이며 그의 머리를 높이 들고 승리의 노래를 부릅니다. 그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를 가리켜 너는 멜기세덱의 소요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셨습니다.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펴는 왕에게 젊은 사람들이 아침 이슬처럼 새벽 이슬처럼 몰려온다는 것은 이 젊은이들이 마치 새벽 이슬처럼 온 땅 위에 있는 초목과 땅을 흠뻑 적실 만큼 풍성하고도 차고 넘치는 신선함을 지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신선함은 곧 시들어 죽고 말 초목에게 이슬이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 주듯이 생명력이 차고 넘치는 이 땅의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대행하는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몰려와서 죽은 영혼들을 살려서 새 생명으로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왕의 통치에 거역하는 자들은 영원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이 땅의 어떤 지도자든지 그가 왕이든지 교회의 목사이든지 하나님의 정의를 행사하는 이 땅의 모든 지도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신선한 생명을 생명력을 충만히 가진 생기발랄한 청년들을 보내주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임하신 그의 지도력의 영향력이 아침 이슬처럼 온 땅에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청년들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구원이 인간 사회에 미치는 광경을 아침 이슬이 온 땅에 흠뻑 젖는 것에 비유하여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호세아서 14장 5절 말씀입니다. 본문 3절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는 의의 왕에게로 세상의 때가 묻지 않은 순결한 젊은이들이 몰려온다는 뜻입니다. 이슬은 새벽 일찍부터 온 땅을 적십니다. 새벽은 온통 이슬로 인해 습기에 젖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지방의 대낮의 햇볕이 아무리 불볕과 같이 뜨겁다 할지라도 모든 식물들은 새벽에 흠뻑 내린 이슬의 습기로 인하여 그 생명이 커가고 그 열매가 여물어갑니다. 한 나라의 젊은이는 그 나라의 역사에 새아침을 적시는 새벽 이슬과 같습니다. 한 교회의 젊은이는 그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로 젖게 하는 이슬과 같이 신선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존재들입니다. 새벽 이슬 같은 젊은이가 모여드는 교회는 참으로 복된 교회입니다. 아침 이슬과 같이 빛나고 신선한 젊은이가 차고 넘치는 교회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교회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 이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인간의 욕망의 앙금이 엉킨 권력이 다스리는 때는 결코 아침일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두운 밤입니다. 거기에는 정의도 사랑도 찾을 수 없고 다만 자기의 권력을 지키려고 그것을 연장시키기 위해서 온갖 부정과 거짓과 날조와 살생 등을 어떤 양심의 가책도 없이 역사를 지배하는 참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도 없이 자기 욕심과 탐심과 자기 만족과 이익만을 위한 정치를 하기 때문에 이런 권력이 다스리는 때는 아침이 아니라 밤입니다. 깊고 어두운 밤입니다. 그러나 시인이 노래하는 대로 주의 권능의 날은 역사의 아침입니다. 만물이 새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밝은 아침입니다. 새벽 이슬에 젖은 아침입니다. 젊은이들은 거룩함으로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옷 입는다는 말의 원어의 의미는 장엄한 위엄을 갖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예복과 같이 장엄하게 입은 젊은이들이 당신의 주권 아래로 몰려온다고 했습니다. 새벽 이슬의 생명력이 이른 아침에 자연을 신선하게 하듯이 거룩함을 갑옷처럼 입은 젊은 전사들은 왕이 언제나 필요로 할 때 쓸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 아침 이슬처럼 풍성함과 젊음에 차고 넘치는 전투력을 가진 용감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젊은이의 자랑은 또한 역사의 아침을 신선하게 하고 빛나게 하고 만물을 소생케 하고 성장과 결실을 향해 거룩한 사명을 다한 다음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도 한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사라져도 좋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공자는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고 했습니다. 이는 진정으로 도, 다시 말해서 깨달음을 얻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는 정의의 주님을 위하여 진리의 주님을 위해서 아침이슬처럼 귀중한 소임을 다했다면 비록 우리가 아침이슬처럼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린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주님의 사명을 다 감당한 것입니다. 참으로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 이 땅의 교회에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쓰는 거룩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해야 합니다. 본문 4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좇아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의하면 멜기세덱은 평화의 도시 살렘, 곧 예루살렘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족보가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 그의 후손이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멜기세덱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나타난 사람이기에 성경은 그를 영원한 왕이요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여기고 있습니다. 멜기세덱은 승전한 아브라함에게서 전리품의 11조를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보다도 높은 자요, 아브라함의 허리에서 나온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보다 뛰어난 분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왕이요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헌신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십니다. 영원한 제사장의 직분은 세상에 왔다가 사라지고 마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과는 다릅니다. 온전한 것의 그림자였던 제사장의 직분은 반차를 따라 당번을 따라 수시로 교체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맡으신 구속사역을 단번에 완전하게 수행하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완수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절에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왕이시요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에게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용서받은 백성의 헌신은 사죄받은 그 은혜에 부합해야 합니다. 받은 은혜에 어울리게 우리는 주님께 헌신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는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속하시고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헌신을 우리는 주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왕, 궁극적으로 승리하실 왕을 섬기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왕의 이름에 합당한 명예를 주님께 돌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주님께 헌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모두 그분께 합당한 헌신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헌신해야 할 분이 최후의 승리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헌신해야 할 때는 언제입니까? 본문 3절은 그때를 주의 권능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5절은 그의 노하시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날은 여호와께서 주의 권능의 규, 주의 권능의 호를 주님의 손에 쥐어주시면서 세상으로 보내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헌신은 언제 필요합니까? 주님께서 그의 크신 권능으로 다스리시는 그때에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권능으로 그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시는 그날에 우리의 헌신이 필요합니다. 주께서 그 권능으로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시는 그날 주님은 우리의 헌신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결코 홀로 이 세상을 다스리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2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니라고 했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의 권능은 시온에서부터 주님의 교회로부터 나와서 세상에 드러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으신 주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교회에게 우리에게 그 모든 권세를 위임하셔서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대제사장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권능으로 열방 가운데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는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모든 나라들 가운데서 주님께서 권능을 나타내실 때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심판의 역사는 시온에서부터 교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이루어지는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그리스도의 왕권의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해야 할 때입니다. 이미 사탄과의 접전은 시작되었습니다. 2000년 전에 시작된 그리스도와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은 이제 우리들 가운데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승리를 기다리는 시간 속에서 다가올 승리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가올 그리스도의 승리를 바라보며 기뻐하며 그날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미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힘입어 이 시간 주님께 마음껏 아뢰며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5절에서 7절의 말씀은 이 영적 싸움의 면모를 보다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이 싸움은 왕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싸움이요 그의 최후의 승리를 재촉하는 싸움입니다. 주님은 마냥 기다리고 앉아만 계신 분이 아니라 작정하신 날 오셔서 그 백성을 위하여 모든 싸움을 끝내실 메시아이십니다. 영광과 능력이 주님과 함께 하셔서 끝까지 거역하는 모든 세력들을 주님의 발 앞에 굴복시키실 것입니다. 단번에 그들을 정복하실 것입니다.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듯이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날 모든 열방이 주님의 능력을 목도할 것입니다. 그때 모든 권세가 주님께 굴복할 것입니다. 지금껏 그 발 아래 엎드리지 않고 버티던 모든 세력들이 하나님의 권세 앞에 엎드려 복종할 것입니다. 그들이 멸망하기까지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면 됩니까? 40일 후에 멸망할 니느웨 성을 바라보며 초막을 짓고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다가는 너희들도 모두 망한다고 하면서 망할 그때만을 우리가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나가서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하였음을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는 자는 니느웨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해야 합니다. 그날에 임하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9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틀을 밝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계시록은 이같이 주님의 승리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멸망할 것이나 우리 주께서는 왕으로서 군림할 것입니다. 열방 중에서 그날은 심판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주의 진노의 날 열방을 쳐서 파하실 것입니다. 동시에 그날은 기진하도록 힘을 다하여 싸우는 날입니다. 7절에 길가의 신의 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라고 했습니다. 만왕의 왕께서 길가의 신의 물을 마시고 그 머리를 드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치열한 전투에 선봉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길가의 신의 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라고 한 구절은 이 전투가 얼마나 치열한 싸움이 될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왕, 우리의 사령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머리를 드십니다. 오랫동안 계속된 싸움은 이제 끝나고 승리한 우리 주님께서 머리를 드십니다. 전에는 그가 슬픔의 사람으로 알려졌습니다. 그의 머리를 십자가에서 숙이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머리를 드신 승리의 왕, 부활의 왕이십니다. 더 이상 슬픔의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기쁨의 왕이십니다. 이제 승리하신 우리 주님께서 머리를 드시고 승리자로서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머리를 들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구속의 시간이 가까워졌습니다. 최후 승리하실 왕, 영원 불변하실 대제사장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인 우리들 또한 왕이요 제사장들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지금 이미 우리의 삶 속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왕이라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권위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왕으로 통치자로서 그분을 찬송하는 사람들은 그분께 속한 시간 속에서 그의 일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속에 위대한 왕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찾아오실 것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지금 그리스도께서 통치자로서 이미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통치를 시작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분을 아직 보지 못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그분의 통치 아래 들어오지 아니했지만 그러나 우리들은 그분을 우리의 주님이시오 우리들을 구원하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분을 가리켜 주님이시오 왕이라고 고백하면서도 그분을 왕으로서 온전히 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고백과 우리의 삶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말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울계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조롱당하시는 것을 우리는 계속 보고만 있을 것입니까? 그분의 이름이 무시당하는 것을 왜 우리는 보고만 있어야 합니까? 주께서 통치하신다고 찬송하는 주의 백성들이 그 이름에 걸맞은 그분께 어울리는 헌신을 드리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왕 되신 그분께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통치의 권위 아래에 복종하십시오. 교회는 헌신하기로 결단한 사람들이 주님을 섬기는 일에 마음을 같이 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함께 세워나가야 합니다.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작정한 사람들이 제대로 헌신할 때 세상은 변화됩니다. 이미 그리스도께서 통치를 시작하셨도다라고 하늘에서 찬양이 들려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제 싸움을 끝내시고 속히 심판을 완수하실 것입니다. 곧 다시 오셔서 우리 서울교회를 온전히 회복시키시고 질서를 바르게 세우실 것입니다. 누가 최후의 승리자에게 속해 있는지를 밝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우리가 섬기며 헌신해야 할 분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능력과 주권과 위엄의 자리에 앉으신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 그 영광과 능력의 자리에 앉으신 분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재능과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로 주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왕 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